여러분들이 아실 거에 신바대로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연태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9시까지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에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성도님이 뭐 가까운 산에 이제 소풍을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양복은 아니고 이제 콤비를 입고 갔는데 이 성도님이 저희를 그 산 꼭대기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복 저걸 입고 최초로 아마 그 산을 등반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산에 갔는데 그 산 이름이 장수산인데요. 그 장수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노인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한 노인이 노루를 타고 앉아 있고 그 옆에는 학이 있습니다. 크기가 한 제가 볼 때 한 20m 정도 되는 아주 큰 동상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중국 당국의 공무원들이 그 밑에 아파트에 딱 포진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죠. 제가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6문 보시면 같이 한번 106문 보겠습니다. 106문 그 다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고백의 내용이 마치 그 장수산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무슨 불로 장생을 기원하는 강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강구는 단순히 그냥 죽어서도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정도의 강구가 아닙니다. 이 강구는 이미 지상에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107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복락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우리가 비록 아직은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열매를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이것이 계시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실한 간구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은 믿는데 만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다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넷에 대한 소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아마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 고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은 입에 발린 내용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진술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진술함으로 우리의 신학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라고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의 내용 자체에 무관심하고 만약에 마음을 현세에 다 빼앗겨버린다면 그저 자녀 키우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이런 일에만 다 빼앗겨버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복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순례자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고백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고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다시 말해서 교리적 진술의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칼뱅 선생님이 107문답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왜 이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속적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신자가 어떤 자인가, 신자에 대한 정체성, 신자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오히려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신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06문의 고백의 내용에 따르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라 할 수 있겠죠. 언젠가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극락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항상 부활에 비추어서 살게 됩니다. 내세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를 바라보고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내세를 전혀 믿지 않고 이생에서의 삶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겠지요. 그러나 신자는 소망을 이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세의 소망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세와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삶의 기쁨과 소망과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항상 어디에 썼느냐? 내가 지금은 이루지 못하지만 이루고 싶은 세상의 그 꿈,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겉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일락을 포기하고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활할 때 받게 될 생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누리게 될 그것이 진정한 분깃이요, 상급이요, 가치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에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신자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그거 갖지 못해서 막 애걸복걸한다든지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6일 동안 아편에 취하듯이 세상이 흠뻑 취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다 세상이에요. 돈이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쾌락이요 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왜 들어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열매를 볼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그 진정한 열매를 보게 될 그날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또 골로새 3장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자가 새 생명을 얻긴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시상을 썼습니다. 과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실체가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경험하는 이 새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새 생명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신자의 삶의 가치,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추구하는 신령한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세상의 성미를 느끼지 못하는지. 저의 경우로 따지자면 이전에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구기운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체력도 안 따라주지만 별로 그렇게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때로 운동을 하면 성도님들과도 때로는 목회자들과도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운동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미있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 내기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은 들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거기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으로도 좀 자유해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그저 네가 그 정도 해? 나도 이 정도 해야 돼. 여기로부터 이런 삶의 어떤 원리와 틀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등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점잖게 가만히 있는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관심은 이런 분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급한 어떤 삶의 내용이든 무슨 예술, 철학, 문화를 논하는 고급한 삶의 내용이든 간에 다 관계없습니다. 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세속적이에요. 자, 이처럼 새 생명이 그리스도께 감추어져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신자가 삶의 모든 수고에 대한 결실은 언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 돈 벌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모든 것에 올인한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내에서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결과를 지금도 조금씩 맛보고 살면 불안하지 않는데 내에서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상당히 불안하지요. 한평생 동안 바라보고 믿고 기대해온 그것이 한순간에 결실로 드러나는 그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5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때로는 뭐 소풍도 가고 싶고 남들처럼 좀 연휴 끼고 한 10일씩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에 와 계시고 자제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로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 신앙 고백에다가 적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8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있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108문은 부활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죽은 사람이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아니면 비행기 추락 사건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신이 다 그냥 흩어져서 수습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과연 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질문은 없는 것에서 있는 없는 것에서 우리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질문이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데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들이시는 이 일들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그의 죽음의 양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화장을 해가지고 다 그냥 바다와 산에 다 뿌려버렸다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신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으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이 씨앗에서 도토리 나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활체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모습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문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 아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부활체를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내미셨던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알아봤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 모양,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완전히 그냥 무슨 영적인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실제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과 부활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08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가 같습니까? 씨와 씨에서 나는 식물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몸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옛 창조의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요것은 한 번만 찾아볼까요? 1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옛 창조의 몸을 가리켜서 썩은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혈과 육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없는 몸을 육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몸이죠. 여러분도 이 몸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몸은 자꾸 쇠합니다. 죽음의 꽃이 피고 피부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몸은 이것과는 다르게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요 영적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몸은 어떤 몸을 가리킵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호흡하는 일반적인 몸만이 아니라 이런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몸은 먹고 호흡하는 이 몸 맞습니다. 이런 몸인데 이런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유지되고 움직이는 그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칼빈의 말한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 거룩과 진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인간의 이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지는 몸이요 땅에 묻히면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얻게 되는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함과는 대조되는 여기서 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약함을 가리킵니까? 우리 몸이 율법 앞에서 우리 몸이 약하지, 그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한계와 좌절과 무력과는 관계없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면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과의 대면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대면해서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맡아요 교제할 수 있는 그 몸의 성격이, 성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함에 이르게 된 영을 가리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 그래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결국 신자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108문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묻고 있죠. 대답이 뭡니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중에는 또 안 보신 분도 물론 있겠네요. 옛날에 왜 그 아톰이라는 영화 있었죠. 아마 일본 영화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시간의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짧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순식간에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9문을 보겠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선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 모두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기쁨으로 부활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와 죽음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면 신자만 관계된 무엇으로 여기가 쉽지만 그러나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따라 사도 바울은 신문을 받던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받아서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니엘서도 나타나죠.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영생을 받는 부활과 영원토록 수치를 받는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영원토록 관계하면서 극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미에서의 부활이 되겠죠. 뭐 다 성인들이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성적인 그 쾌락 있죠. 오르가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이 현재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잘못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신 것은 아마 하늘의 그 기쁨을 잠시 이렇게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진정한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악인들은 어떤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대가가 영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형벌을 부과받기 위한 부활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잠을 들었는데 또 혹은 뭐 자살을 했는데 그냥 깨어나버린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 절망을 그들은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 마지막에 영생에 대한 언급만 있지 지옥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백신문에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왜 영생에 대하여만 언급이 되어 있고 지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경건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신앙의 요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은 이 사도신경은 이 땅에서 경건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한 영혼들에게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영혼이 아니에요. 경건한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첨예하게 세상적 이익과 그 다음에 종교적 이익이 대립되면 항상 세상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가 주어지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성화될 것이요,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이 생에서야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번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는 이런 면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교회는 출석하면서 유일동의 삶은 아무 때나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신자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신자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만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순종을 이루는 삶을 가리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앞으로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죠. 왜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하여 새로운 몸으로, 물론 완전한 몸은 아니지만 새 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현재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삐져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오늘에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어떤 자이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정적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6장 5절에 한 번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해 될 수 없다 그랬지요.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자는 어떤 자라고 말이죠? 내세 능력을 맛보는 자라고 말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라야 내세 능력을 맛본다는 게 아니죠. 내세 능력은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와 상반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과 쾌락에 자신의 삶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은 이런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58문에도 이와 관련된 고백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고백에서 당신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의 주제는 위로지요? 여기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내가 이미 영원한 기쁨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내세에 참여하고 하늘의 소망에 참여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능력이 뭔지, 그 삶의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이 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늘의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일을 지금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저 세상에서의 삶과 방불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종의 사람이라 그랬지요. 다른 종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로마인에게 볼 수 없는 뭐 철학을 논하고 이런 정도의 뭐 고동한 삶을 사는 이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부활신앙과 내세신앙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부활신앙과 내세신앙만큼 현실적인 신앙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부활신앙과 내세신앙만이 이 생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이 생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생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 하늘과 내세에 대한 참된 소망이 오늘을 억어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에너지와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언젠가 일어나게 될 그 진정한 소망을 오늘의 삶의 기초로 삼아 생각하며 행동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쁨에 저희가 참여하여 현실에서 이 놀라운 기쁨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로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적 원리가 함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없이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